자, 오늘 부활절 마가복음 16장의 독특한 현장을 우리가 만날 텐데요. 세 가지 흐름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마가복음은 누구를 소개하는가 봅시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을 성경 기자가 소개하죠. 첫째는 여성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과거의 이력이 일곱, 귀신이 하나 들어가도 힘들 텐데 일곱 귀신이 들린 존재로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활의 위대한 산 증인이 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의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가 한 말을 어떻게 믿어? 그 정도가 아니고 여성이 한 말에 대해서는 증거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야 되는 증인으로서는 완전히 부적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저 일부 때도 그렇게 물었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다. 나 같아도.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여성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 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오히려 이 불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사실케 하는 기록이다. 아이러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유심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두 번째 현현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것은 아마도 누가복음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축약해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는 두 명의 남성이에요. 게다가 이 둘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율법상 증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합입니다. 둘 이상이어야 그 증언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남자에다가 증거의 확증이 가능한 두 명의 존재입니다. 이 두 명의 남자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을 보십시다.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 하밀로라.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꾸짖어요. 근데 이 꾸짖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행악자가 달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죠. 예수님을 욕하더라, 욕하더라. 그 욕하더라라는 단어와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는다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제자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꾸짖었는가를 잘 보세요. 어느 지점을 꾸짖었는가? 어느 지점을 꾸짖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들 왜 머리가 비었냐? 너 IQ가 몇이냐? 어떤 지적인 능력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디요? 심령,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인간은 머리가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거나 또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는 머리로 깨달아서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인데, 그렇게 살아야 돼. 머리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어디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심령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불과 한 자도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머리의 스토리가 심령까지 내려가는데 그저 한 30년씩 걸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명의 증인의 이야기도 믿지 않고 더더군다나 한 여인의 실제적인 이야기도 믿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꾸짖은 지점이 심령의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고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완악한 존재들, 그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는 이 제자 공동체는 향후 어떤 공동체로 현실화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로 현실화됩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늘 문제가 일어나고 사연이 많고 사정이 복잡한 공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만나는 제자들처럼.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방금 이 꾸짖음의 대상인 제자 공동체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완악한 존재들이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밀로라, 믿지 아니하밀로라. 완악함과 불신으로 꽉 찬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도 없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먼저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러자 그 말씀 해석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서로 무슨 얘기를 하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위임을 행하실 때에는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위대한 대위임 명령을 하실 때에도 감람산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위대한 위임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모든 완충지대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야단친 다음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마음이 돌갔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마태가 담아내지 못한, 누가가 생략한 어떤 중요한 주제가 오히려 이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진전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실제 오래전에 시골의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시범을 보인다고 이 말씀을 설교하다가 뭐 피를 잘못 받아서 독을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가셨어요. 이 참 웃지 못할 비극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1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어떡하리니? 자, 저를 보세요. 따르리니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이 선포된 거기에 이 부활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확증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따르리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죠? 믿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지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진 곳에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따랐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표적을 행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은 신유의 은사가 있고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차원에서 기적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의 표적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주일이라고 부활해서 딱 끝나면 안 돼요. 이 승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위치를 예언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세 가지 역할을 설명합니다. 앉으셨다라는 말은 첫 번째, 모든 이 땅의 섭리와 권능이 거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보좌에서. 믿습니까? 두 번째 권능은 그 보좌는 끊임없이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중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지만 적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는 붙일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관례상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진정한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를 참되게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하는 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보좌에 앉으사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팔복을 설명하실 때 가르치실 때 산에 오르사 서서 하셨습니까? 앉아서 했습니까? 이 랍비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모든 선포와 가르침은 앉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주로 같이 앉거나 아니면 서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거꾸로 됐어요. 지금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의자는 아니겠지만 앉아서 듣습니다. 어쨌든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 앉으사 할 때는 통치와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고 중보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셨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들은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큰 줄거리가 부활의 소식을 본 사람이 말했는데도 제자 공동체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거리가 뭡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 위탁을 잘 보십시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마태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보다 뭐 이런 비교치로 표현을 해서 좀 외람되겠지만 한수 위의 명령입니다. 더 큰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단순한 복음 전파로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 담아진 이 명령은 위대한 우주적 대명령입니다. 모든 자연계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위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위탁한 명령보다 훨씬 큰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돼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큰 명령을 마태복음의 위임 명령보다 한 수 높은 명령인데 어떻게 이런 무지랭이 같은 믿지도 않는 제자 공동체에게 그런 명령을 맡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톰 라이트는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선제적 성취가 아니라 선취. 선제적, 그러니까 미래적 선취, 성취가 아니라.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두루 전할 때 그냥 한번 가봐라 이제 혼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함께 역사하사.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문제투성이의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함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중보를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나라가 국가가 절망에 빠졌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앉아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죠. 이거 이사야의 글 아닙니까? 홀로 들어가 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깨어진 한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예요.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의 위임 명령보다 더 큰 명령과 위임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뭘까? 그 보좌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한 주 여러분들이 부활을 살아낼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옆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 찬송가 160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부담의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주의 제자들에게, 그런 공동체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3.1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